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7월 27일이죠. 미국의 심장부 실리콘밸리가 한 중국 기업이 던진 1.4TB짜리 파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네, 정말 난리가 났죠.
한쪽에서는 막 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라며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지능의 덩어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부가 이토록 요동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볼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딱 아껴드리기 위해 핵심만 짚어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혀둘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방대한 자료의 제공자이자 코멘터리 작성자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아주 상세한 분석을 제공해 주셨죠.
맞습니다. 자, 그럼 내일 벌어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진영의 거대한 지각 변동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뜯어보죠. 요즘 상황이 진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 주입니다. 2020년 7월 말 현재 우리는 중국의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산업이 단순한 어떤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는 걸 목격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넘어서서 아예 거대한 글로벌 자본시장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한복판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역사적 변곡점이요. 그렇다면 가장 당장 내일 벌어질 충격적인 소프트웨어 공개 이슈부터 포문을 좀 열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자신들의 최신 모델인 키미 K3의 가중치를 전체 공개한다고 밝혔잖아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사실 숫자 그 자체거든요.
오, 숫자가 좀 압도적이긴 하죠.
네, 파라미터가 무려 2.8조 개고요.
네.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문맥,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100만 토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 웨이트 모델이 허깅 페이스 같은 플랫폼에 통해 풀린다는 건데 심지어 이게 테스트 격인 프론티어 코드 아레나에서 미국의 GPT-5.6소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죠.
게다가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단 $3입니다. 이거 미국 프론티어 모델들의 수백 번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업계에서는 엄청난 충격파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2.8조 개라는 어마어마한 파라미터를 가졌음에도 어떻게 이런 초저가가 가능할까요? 바로 모델의 구조 자체를 전문가 혼합, 그러니까 MOE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전문가 혼합 MOE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막 2.8쪽의 뇌세포가 질문 하나에 대답하려고 쉴 새 없이 다 같이 막 돌아가는 건 아닐 테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2.8쪽의 뇌세포를 매번 다 가동한다면 전기세나 연산 비용 감당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서버비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래서 MOE는 모든 뇌세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수학 담당 뇌세포만, 코딩을 물어보면 코딩 담당 뇌세포만 딱 깨워서 일하게 만드는 라우팅 방식입니다.
약간 부서별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거대한 덩치에 비해 실제 연산 비용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고효율 모델이 수정 MIT 라이센스를 단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배포된다는 점입니다.
오픈웨이트 방식이요?
네. 다운로드부터 미세 조정, 상업적 자체 배포까지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열려있다는 뜻이죠.
기술 용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우리가 매일 가는 식당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비유 좋죠.
오픈웨이트라는 건 미슐랭 3스타급의 아주 유명한 식당이 완성된 요리 한 접시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비밀 레시피 북이랑 주방 조리도구 세트를 통째로 인터넷에 무료로 뿌려버린 거잖아요. 누구나 그 맛을 낼 수 있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크라치어스 실장이 문샷 AI를 콕 집어서 증류,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대규모로 증류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증류라는 건 남의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음식 맛을 혀로 싹 본 다음에 그 레시피를 역추적해서 자기들 것인 양 베껴온 건가요?
그 식당 비유가 얼추 맞긴 한데요. AI 세계의 현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하다고요? 어떻게 집요하죠?
단순히 혀로 맛만 본 게 아니라 그 요리를 실험실로 싹 가져가서 수천, 수만 번 씹고 뱉으면서 분자 구조까지 완벽하게 역추적해낸 것에 가깝거든요.
와, 분자 구조까지요. 무섭네요.
백악관의 주장은 문샷 AI가 엔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에게 수백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막 던지고 거기서 나온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싹 다 긁어모아서 자신들의 키미 K3를 학습시키는 교과서로 썼다는 겁니다.
아하! 답변을 유도해서 그걸로 학습을 시켰다는 거군요.
네, 이걸 업계에서는 지식을 쫙 짜낸다고 해서 증류라고 부르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태국 서버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칩에 우회 접속했다는 정황까지 백악관이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남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엄청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AI를 일종의 과외 선생님으로 무단 고용해서 자기들 AI를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과외 선생님 논란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정작 미국 내부, 특히 실리콘밸리가 반으로 딱 쪼개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200곳은 오히려 중국산 오픈웨이를 금지하면 소규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반대 서한을 보냈어요.
네, 그게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요?
과연 이 증류라는 기법이 불법적인 지식재산권 도용인가? 아니면 AI 업계의 발전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합법적인 학습 방식인가? 이 질문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려버린 거죠.
맞아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무려 25개사가 증류를 합법으로 규정하면서 오픈웨이 옹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규모가 엄청난 기업들이죠.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직접 SNS에 오픈 모델을 적극 지지하는 글까지 올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서명을 거부하고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의 내전 상태인데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입장이 갈리는 걸까요?
시장에서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입장을 극명하게 가르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방식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메타나 엔비디아 측의 논리를 한번 보면요. 이들은 오픈소스 생태계가 커져야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료 모델을 막 가져다 쓰면서 붐이 일어나야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더 많이 팔릴 거고요.
아, 칩이 팔리니까.
네. 그리고 메타 입장에서는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니까요.
그럼 반대로 오픈 AI나 엔트로픽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을 딱 만들어놨는데 누군가 그걸 증류 기법으로 손쉽게 베껴서 10분의 1 가격에 확 풀어버리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억울하겠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막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무엇이 학습이고 무엇이 도용인지 그 경계를 나누는 법적, 윤리적 합의는 한참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진공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미국 백악관의 주장이나 중국 기업의 입장,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 진행자들은 어느 특정 국가나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오직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해 주신 보고서에 명시된 사실관계와 각 진영의 주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팩트 전달이 저희의 목적이죠.
네,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인 AI 모델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걸 실제로 구동하려면 물리적인 뇌,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드웨어 없이는 소프트웨어도 없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자본시장 쪽으로 한번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폭발적인 돈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7월 27일에 키미 K3만 딱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D램원 1위 기업인 CXMT, 즉 장신과학기술이 상하이 과창판에 상장을 하거든요.
과창판 상장요?
네. 근데 이 IPO 규모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모 금액이 초과 배정 시에 무려 666억 위안, 미화로 따지면 거의 100억 달러에 역박합니다.
와, 100억 달러요?
중국 A주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죠. 시장의 반응도 엄청나게 뜨거워서 기관 청약이 570배, 개인이 212배나 몰렸습니다.
CXMT는 이미 글로벌 디램머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면서 세계 4위에 올라있는 기업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EUV 모광 장비, 반도체 웨이퍼에 아주 미세한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붓을 아예 안 팔고 있잖아요.
네, 수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죠.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으로 가는 길목이 꽉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CXMT가 에이즈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해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8%나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제재가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덩치만 큰 속빈 강정인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걸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비밀이 풀리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모순 같죠.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물론 미국 당국의 EUV 장비 통계고 CXMT가 HBM이나 최신형 DDR5 같은 최첨단 고부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으로 당장 진입하는 길은 완벽하게 막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명확한 한계죠.
그렇죠. 붓이 없으니까 미세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오직 최첨단 HBM만으로 굴러가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최상위 선도 기업들이 모든 생산 역량을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은 HBM 쪽에 싹 올인하면서 역설적으로 기존의 범용 디램 시장에 거대한 공급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범용 디램이면 어떤 거죠?
냉장고, 일반 PC,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시장이죠.
아, 그러니까 1등, 2등이 모두 HBM이라는 아주 비싼 스테이크만 만들어 가버리니까 정작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빵이 부족해진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CXMT는 바로 그 남겨진 빵의 빈자리를 맹렬하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거네요.
첨단 미세 공정이 없어도 구형 장비로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범용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68% 증가했다는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순이익이 1200% 넘게 뚫었다고요?
네. 첨단 기술로 가는 문은 막혔지만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범용 시장의 패자를 노리는 이들의 우회 전략에 자본 시장이 엄청난 돈으로 화답을 한 셈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자본의 쏠림이 비단 반도체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른바 중국 AI IPO 러시가 전방위적으로 터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험실에 머물던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화되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4일 만에 과창판 심사를 통과해서 최단 기록을 세운 인간형 로봇 기업 유니틀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니틀이라면 미국이 과대 액트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군사기업으로 지정하고 엄청 강력하게 견제하려던 그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이 철저하게 견제망을 치고 있지만 유니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유럽 첫 상업 판매까지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간형 로봇 수출이 전년 대비 210%나 폭증했다는 데이터도 있죠.
유럽까지 뚫었군요.
네, 소프트웨어 진영의 움직임도 무섭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샷 AI도 6개월 내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고요. 무엇보다 딥시크의 행보가 엄청 공격적입니다.
딥시크요? 거긴 어떤가요?
기업 가치 710억 달러를 목표로 2차 펀딩을 협의 중인데 이들이 내놓은 V-Fada-C 플래시 모델의 API 가격을 보면 100만 토큰당 단돈 $0.14입니다.
$0.14요?
네. 구형 모델 지원을 아예 폐기해버리고 이런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 개발자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이른바 AGI 우선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모델 가격이 $0.14라니 이건 뭐 거의 무료 통화 수준으로 AI를 쓰게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 규모도 놀랍더라고요. 중국의 지능형 연산력이 2185 엑사플롭스를 돌파했다는데 사실 단위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엑사플롭스. 그러니까 엑사플롭스는 1초에 100경번의 부동수 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경번이요?
2185 엑사플롭스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 수십억 대를 동시에 다 모아서 극한으로 연산시켜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의 아주 거대한 컴퓨팅 파워입니다.
와, 상상이 안 되는 규모네요.
더 흥미로운 건 차이나 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월 9.92안, 우리 돈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한 2,000원짜리 요금지에 AI 컴퓨팅 파워를 패키지로 묶어 팔면서 스스로가 AI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자본과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의 자본력, 소프트웨어의 초저가 공세, 그리고 거대한 국가 인프라까지. 야, 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할 리가 없겠죠?
당연하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역 규제의 룰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는 양국의 정책과 제재 동향 역시 특정 국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보고서에 나타난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팩트체크죠.
자, 미국의 제재 방식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반도체 칩이나 장비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제재의 칼끝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최신 AI 모델 내부에서 미국 프론티어 모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워터마크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요?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증류기법을 이용해서 미국의 지식재산을 탈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경제제재나 엔티티 리스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라면 미국 달러 결제망이나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리는 이른바 사형선고 명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와, 이거 상황을 좀 비유해보자면 이렇네요. 예전에는 미국의 우리의 최첨단 엔비디아 칩이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너희 중국 기업들은 절대 통과 못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섰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그런데 톨게이트가 막힌 중국이 어떻게든 다른 길을 개척하고 증류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중국도 반격에 나섰어요. 그래, 너희가 고속도로를 막아.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설계한 반도체 도면이나 우리의 독자적인 AI 모델이라는 내비게이션 앱 자체를 너희 서방 국가들이 아예 못 쓰게 차단해버리겠다, 라며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거울을 마주보고 똑같은 행동을 주고받는 거울상 수출 규제, 미러 엑스포트 컨트롤이 시작된 겁니다.
거울상 수출 규제요?
실제로 김경진 변호사나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역시 수출 통제 범위를 기존의 희토류나 광물 중심에서 AI 모델과 반도체 칩 설계 영역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자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중국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은 최근 APEC에서 3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을 주도적으로 쫙 모아놓고 청두 선언이라는 걸 채택하면서 자신들만의 AI 규범 외교까지 가동했다면서요.
네, 미국의 룰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거울상 수출 규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위험합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한가요?
미국이 칩과 장비를 틀어주고 중국이 모델과 설계 기술을 통제하면서 서로에게 맞불을 놓는다면 글로벌 기술 생태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두 개의 고립된 섬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아, 갈라파고스처럼 되는 거군요.
전 세계의 데이터와 기술이 상호 연결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AI 기술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미중 간의 거대한 기술 전쟁, 에이주 사상 최대의 천억 달러짜리 IPO, 2.8조 파라미터와 증류 논쟁, 이게 그저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뉴스에 불과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혹은 모바일 앱 개발을 기획하면서 가성비 좋은 중국산 AI 모델의 API를 가져다 쓰려던 한국의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이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지갑과 회사의 생존을 결정지을 직격탄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파도죠.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태가 한국 산업과 우리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보죠.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압박이요?
조금 전 우리가 범용 D램 시장의 빈자리를 파고든 CXMT의 대규모 상장 이야기를 했죠. 이 막대한 자금 수혈은 곧 범용 메모리의 엄청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물량 공세가 시작되는 거네요?
중국발 물량 공세가 시작되면 범용 D램의 가격은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 있지만요.
하지만요?
사실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일반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마진율이 뚝뚝 떨어지는 중장기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아주 든든한 뒷배로 믿고 있던 일반 메모리 시장에서 가성비로 무장한 추격자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실탄까지 장전하고 확 달려오는 거니까요. 긴장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급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될 시한폭탄 같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앞서 우리가 KMI K3를 둘러싼 직류 논쟁을 아주 깊게 다뤘죠.
네, 혀로 맛보고 레시피 훔치는 거요.
만약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아주 저렴한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베이스로 자사의 파생 AI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규제 당국이 그 베이스 모델을 미국 IP를 불법적으로 직류해낸 작물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제재 명단에 확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 논쟁이 결코 남 일이 아니게 되네요. 그 스타트업이 개발한 앱 자체가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에서 하루아침에 강제 삭제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비용 좀 아끼려다가 회사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직류기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미국과 EU 그리고 한국의 법적 잣대가 제각각으로 설정될 공산이 매우 크죠.
기준이 다 다르면 더 머리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AI 개발사들의 리스크 대응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AI 기본법 내에서도 어떤 모델을 고영향 AI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 기준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비유했던 그 거울상 수출 규제와 연결되는 문제겠군요.
네, 바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인 이중 준수 부담입니다. 미국은 하드웨어와 장비를 무기로 통제하고 중국은 시장과 데이터, 모델을 딱 쥐고 맞불을 놓는 이 양극화된 체스판 위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양쪽 다 중요하잖아요.
결국 미국의 수출 통제 룰도 지키면서 동시에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이나 AI 표준 룰도 함께 맞춰야 하는 지독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네요.
단순히 법무팀 직원 몇 명 더 뽑는 수준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 거죠. 양 진영이 모두 우리의 데이터와 모델은 우리가 통제한다는 이른바 모델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무기로 막 휘두르기 시작한 시대거든요.
모델 주권이요?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 7월 27일을 기점으로 열릴 거대한 이벤트들.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CXMT의 폭발적인 자본시장 진입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키미 K3라는 압도적 오픈웨이트 모델 공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직류라는 날선 법적 윤리적 논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결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라 이중고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한국의 산업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비즈니스의 현실로 훅 밀려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흐름들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10년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룰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기술의 진보와 이를 자국 우선주의로 통제하려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역설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입니다.
길 혹은 일상 속에 던져놓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보고서 내용 중에 중국이 세계 최초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지능체 상호연결 국가 표준 7건을 제정했다는 짤막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다른 AI를 발견하고 도구를 호출하는 방식을 규격화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내 인간 개발자가 AI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직류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막을 것인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아니라 이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각국의 서로 다른 저작권법과 제재망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면 어떨까요?
와, 스스로 파악을 한다.
네. 규제가 느슨한 제3국의 서버를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골라 들어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긁어모아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한다면요.
소름 돋는 시나리오네요.
과연 각국의 규제 당국은 사람이나 기업이 아닌 국경의 개념조차 없는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학습 경로마저 지금처럼 법과 수출 통제망으로 체포하고 가둬둘 수 있을까요?
법과 규제의 속도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규제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이 세운 그 견고한 거울상 수출 규제의 벽을 인공지능 지능체들이 어떻게 우회하고 넘나들게 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아마 다음 시대에 우리가 직면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 이 흥미롭고도 서늘한 미래의 화두를 스스로 한 번쯤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방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가치 있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만을 딱 건져 올려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대담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